사무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알아서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세상만을 보고 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상상,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들여다보면서 겉모습만 다듬고 매만지면서 뭐 주름산 들어가는 거, 거울 한숨 쉬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보면서 지금이 내가 누구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들에게 이처럼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만이 나는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하고 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점들을 생각지를 않고 살아갈 때 사람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아주 말리지 못하는 그런 착각에 풍덩 빠져버리죠. 이러한 착각이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타인의 실수와 허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을 할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러한 참소를 합니다. 지난주 말한 대로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했을 때에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니까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짓으로든지 간에 다윗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비새가 깍죽대는 거예요.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아비새가 했는데 사실 아비새는 시므이를 보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새 역시도 다윗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인 것들은 얘기했지만은 이 아비새는 역시 자기 복수를 위해서 도피성에서 복수할 수 없는 하나님 규례까지 무시해 버리면서 사람을 죽인 사진을 한 그런 사람이 아비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런 자기의 실체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반향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다윗 곁에 서가지고 다윗을 보좌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었던 그는 자기였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다윗에게 대해서 충성한 그런 신하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보지 아니하고 그저 다윗을 주주한 신부님만 자기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항상 그 타인의 허물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한 말 남겼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세게 드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다윗과 므비보셋의 만남의 그 얘기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역시 또 다윗을 영접을 하죠. 므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고 발을 꾸미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겠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는 그런 식으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므비보셋의 그 얘기는 이 다윗을 향한 그 므비보셋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 다윗을 기다렸던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런 그 추궁을 합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추궁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그 추궁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므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도망하지 아니했던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아니한 걸 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이런 추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6장 1절에 오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압살롬 피해가지고 도망을 쓴 다윗을 므비보셋의 종 시바란 사람이 나귀 두 마리에다가 양식을 가득 싣고 다윗을 영접해서 양식을 그 다윗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물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바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므비보셋이 당신 대신에 왕이 되려고 그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 므비보셋 재산을 몽땅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화가 났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결국 다윗은 시바의 말을 믿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다윗으로서는 그 므비보셋이 왜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했던가 하는 추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이 자신이 다윗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내막을 해명을 하죠. 그게 26절부터 나오는데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들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걸 보면은 시바가 그 므비보셋을 속이고 나귀를 가로채가지고 다윗에게 양식을 바치면서 환심을 사고 거짓말로 므비보셋을 모함을 해서 재산까지 가로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오면 므비보셋의 해명을 들은 다윗이 뭐라냐면은 네가 어찌해서 네를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나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러한 추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의 해명을 들은 이 다윗은 므비보셋이 시바가 말한 것처럼 왕이 되는 의도로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걸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시바가 자기한테 거짓말했고 또 므비보셋을 속였고 또 그를 거짓말 참수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렇다면 왕으로서 이 일에 공평한 처사가 뭐겠냐 말입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므비보셋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시바에게 벌을 주고 또 시바에게 준 재산 다시 무교수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건의 요절 다 알으셔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바에 대한 처리는 없단 말입니다. 아, 그래, 거짓말 했느냐? 뭐, 그를 뭐, 죽이라든가, 뭐, 징역 보내라든가, 이런 처분이 없습니다. 그냥, 무고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런 그 판단만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런 판결이 사실 이해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무교제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30절에 보면 무교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평안히 궁에 돌아왔으니까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다 차지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시바에게 모든 편 다 주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얘기가 생각에 따라서는 무교제에서 불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이 다만 다윗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시바에게 주라. 이 말이 불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속이고 모함까지 한 시바를 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과 밭을 나누라고 하시는 그 다윗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나 안 한다 다 줘버려라 이런 의도의 말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24절의 말이나 또 27절과 28절 내용을 보면은 불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27절 보면은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는 거기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을 보면은 무교보셋은 모든 처분을 다윗에게 맡겨 놔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니까 당신의 처분은 곧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이 얘기죠. 또한 28절을 보면은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선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무교보셋 자신을 죽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멸망받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왕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으니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오름이 있었어?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가지고 날 위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살펴보면은 무교보셋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런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다 줘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바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다 주십시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하겠느냐는 것이죠. 30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내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을 하죠. 예, 무교보셋은 내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냐면, 나는 다윗이 왕이 평안히 궁에 다시 돌아온 것, 그것도 다 됐습니다.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산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니 단지 당신이 다시 궁에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거면 다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 무이보세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처분이 억울할 수도 있는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 잘못 생각해 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 입장, 내 형태는 자꾸 포기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입장은 이러니까 내 입장을 살피고 나를 봐서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십시오. 자꾸 이런 요구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자꾸 인식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자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생기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생각 들지를 않아. 힘은 들지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손을 보겠다면 그게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니까 안 나온 촬영집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 과연 나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처지가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에서도 억울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내 땅에는 아무리 내가 생각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걸 두고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신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일에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쫓아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나의 현실, 하나님 앞에 처해 나의 입장, 이걸 다르게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판결은 분명히 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애당초 다윗이 시바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무비보셋 재산을 몽땅 시바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바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드러났으면은 그 재산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 속임을 당한 무비보셋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분명히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마인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부를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과연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무비보셋은 이미 다 얻어버린 모든 게 채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뭘로 채워졌다겠습니까? 뭘로 촉함했다겠어요? 다윗이 생활이 돌아온 것. 그것으로 이미 그 마음이 다 채워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되버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느부오젯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뭘까? 이걸 봐야 되겠죠. 이 느부오젯에게 다윗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느부오젯이 자기 현실, 자기 입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느부오젯은 자신이 사울 집안 사람으로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다윗이 살려주더란 얘기죠. 살려준 것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왕자로 대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느부오젯은 절뚝발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쓸모가 있었어. 또 뭔가 옳은 것이 있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단지 다윗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 다윗이 베푼 자비라는 것, 이걸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어서 싸우리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옳은 게 있어가지고 당신 처벌에서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럴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으셔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 그것만은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또 사실 느부오젯이 소유했던 그 재산도 원래 느부오젯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절뚝발이도 빈털터리 거짓골로 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다윗이 그 재산을 하사했던 거예요. 원래 그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느부오젯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몽땅 시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느부오젯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있을 것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자기 것이 없었으니까 느부오젯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윗이 나한테 은혜를 본 그 다윗이 궁에 돌아온 그분 가드로 나는 족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느부오젯은 자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었죠. 이처럼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입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두고서는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현실을 바르게 보지를 못한 결과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느부오젯 처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셔가지고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 부어진 은혜들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는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도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입니다. 애당초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란 얘기죠. 지금 나에게 뭔가 있는 것이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손에 잠시 맡게 놓으신 것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억울하다 여기는 일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그런 고백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손 놓으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지만은 사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게 진짜 내 자리한다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시는데 거기에 대해 억울하다 말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다시 다른 사람 손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일 뿐인데 그걸 두고 억울합니다. 왜 그렇지 합니까? 이러한 투정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런 말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 것이라는 존재를 해야 한단 말이죠. 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만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내 모든 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우리 속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내 것, 아까운 내 것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있더란 얘기예요. 사실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제 거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몽땅 공짜라는 것.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자격이 여러분께 지금 있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평생을 절뚝발이로, 어떤 사람 평생을 소경으로, 안진뱅이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 두 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생토록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과연 나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내가 무슨 옳은 것이 있다 해서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두고서 하나님께 나눠놓고 보면은 건강할 자격도 없는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눈 뜨고 다닐 자격이 없는 우리가 두 눈 뜨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 눈 뜨고 있는 거, 멀쩡히 살고 있는 거, 하루 세 끼 먹고 있는 거, 그걸로 누리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살아있냔 말입니다. 두 눈 띄워주니까 세상 보면서 거기 욕심만 가득 차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게 아니라 건강과 열심히 일했던 내 욕심 채우려고 발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회수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건 우리야 그 말입니다. 너 건강 좋으니까 안 되겠더라. 뺏어가겠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회수해도 할 말이 없는 것. 하나님 처분에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한 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저리 심한 말이 아니에요. 많이 봐주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현실을, 요 앞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입장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이런데도 지금 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잘난 척하며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더란 얘기죠.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과 사랑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힘들겠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동안 공짜로 잘 살아왔으니까 은혜로 잘 살아왔으니까 억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물 마시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를 못한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므비보셋이 그저 달리기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난 족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므비보셋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윗의 뿐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있는 것, 다윗의 뿐 은혜고, 내게 있는 재산들 다 공짜로 받은 은혜라는 것. 상에서들은 부스를 먹고 살아도 그게 또 감지덕지인데, 왕의 상에서 함께 무신문 왕자로 내가 대우받았다는 것,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고세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억울할 게 없더란 얘기죠. 오히려 진작 죽었어야 될 내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의 모든 것은 다윗으로부터 말미암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이도 다윗이 돌아와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자가 왜 예수님의 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왜 예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하면서 자꾸 부족하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걸 항상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내게 뭔가 있고 없고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걸 안다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족함을 얻는 것이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뭔가 돈을 맡겨놓으시면은 돈을 맡겨놓으신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돈을 맡겨놓은 예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진 돈을 바라버리죠. 그게 우리의 실수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내 손에 있는 게 적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많이 주세요. 이런 욕심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므비보셋처럼 지금 나의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앞에 숨을 쉬고 사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입장인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절실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 그리고 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깨달을 때 자연히 감사함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 가지고 살아간다면 설령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거나 또 손해보는 그런 일이 딸지라도 억울하다, 이래갈 생각들, 좀 불평들 이런 것들은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자다운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이처럼 신자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몇 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꾸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 나오지를 마시란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봤냐? 여호와 앞에 내가서는 얼마나 큰 은총을 누렸던 사람인가? 이걸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겪게 함으로써 네가 과연 억울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따져오면은 예수님과 더 억울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에 좋은 말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오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3년간 데려다니시면서 가르쳤던 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에는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분이 아닌데 죽으신 분입니다. 고난받으실 분이 아닌데 고난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주님을 내 속에 두고 있는 신자라면은 다 억울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억울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사람은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다는 그런 그것은 아직까지 내 현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있는 것도 감지덕지고 은혜인데 뭘 더 요구하고 뭘 더 부르짖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욕심을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 현실과 처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누구라도 내 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 점을 좀 잘 돌아보시면서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살려놓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아는 자로 내 마음에 주를 담아놓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으실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하나님께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저 애매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해석한다면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공적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일 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란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존재한다는 이 관계 안에서는 억울함도 없는 것이고 불만도 없는 것이고 그저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진 넉넉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과연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점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젖어 들어가 보세요. 그럴 때 욕심이라는 것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이것도 고맙습니다. 내 있는 것을 한 처분들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태한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잘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저희들이 숨을 쉬며 생존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꿈틀대고 날마다 생명력 있는 것,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고 또한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억울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주 안에 있는 붙들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맡기며 살아가는 편안한 인생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